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할 북한 예술단 본진이 오늘 강원도 동해 무코항에 도착했습니다. 북한 예술단 140여 명을 태운 여객선 망경봉 92호는 오늘 오전 동해 해상 경계선을 통과한 뒤 오후 5시경 무코항에 정박했습니다. 만경봉 92호가 남한 항구에 온 것은 2002년 9월 부산 아시안게임 당시 응원단을 태우고 부산에 입항한 이후 15년여 만입니다. 이번에 방남한 북한 예술단은 만경봉 92호를 숙소로 사용합니다.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은 평창올림픽 개막 하루 전인 8일 강릉에서 또 11일은 서울 국립극장에서 공연할 예정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북한과의 접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평창올림픽 참석을 위해 어제 한국 방문길에 오른 펜스 부통령은 중간 급유지인 알래스카에서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대화를 믿는다고 말해왔다며 자신은 북한과의 어떤 만남도 요청하지 않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앞서 백악관 관리는 펜스 부통령이 한국 방문 중 북한 측과 접촉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앞서 남미 페루를 방문 중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어제 펜스 부통령이 한국에서 북한 측 인사와 만날 것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일이 생길지 지켜보자고 대답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어제 출국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고 틸러슨 국무장관과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이 남북한의 대화를 환영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회담을 위한 바람직한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세안 10개국 외교장관들은 오늘 의장국인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의 모든 관련 결의를 충실하게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세안 회원국은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한다며 관련국들이 자제하고 긴장 완화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성명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이 지역에서의 간척 활동이 긴장을 고조시켜 영내 평화와 안보, 안정을 해친다는 일부 회원국들의 우려가 있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당사국들이 자제하고 이 지역을 군사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관광지로 유명한 인도양 섬나라 몰디브에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체포되는 등 전국 혼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압둘라 야민 대통령은 어제 성명을 내고 국가 안보가 위험한 상황에서 대법원의 결정을 이행하면서 국가 치안을 유지할 수 없다며 15일 동안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야민 대통령은 또 마흐문 압둘 가윰 전 대통령과 압둘라 사이드 대법원장 등 대법관 2명을 체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몰디브 대법원은 테러방지법 위반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망명한 모하메드 나시드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대해 정치적 수사가 진행됐다며 재심을 명령했습니다. 또 수감 중인 다른 야권 인사 8명에 대해서도 석방과 재심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몰디브 정부가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할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현직 대통령과 대법원 간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2010년 체결한 신전략무기 감축협정의 목표를 약속대로 기한 내에 완전히 이행했다고 각각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 헤더노트 대변인은 어제 성명을 내고 미국은 지난해 8월 협정에 따라 감축 한도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도 감축 목표 달성에 진전을 보인 것으로 평가한다며 다음 달 안에 핵무기 현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협약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핵무기 감축 한도를 달성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도록 핵무기 시스템을 재구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전략무기 감축협정은 지난 2010년 4월 당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베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에 의해 체결됐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독감이 유행입니다. 북한에도 신종 독감에 걸린 사람이 11만 명이 넘는다고 하던데요. 자, 홍콩에서도 수년 새 가장 심각한 독감이 돌아서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어린이 2명을 포함해 1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앞서 독감이 가장 심각하게 유행했던 2014년에서 15년 겨울에 전체 사망자 수를 벌써 웃돌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이 독감이 심각해지면서 병원마다 독감 예방접종을 원하는 사람들이 몰려 이 백신이 바닥난 병원이 속출하고 있다는 건데요. 예방접종을 위해 민간 병원에 찾은 사람들이 발길을 돌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이 330곳이 넘는 교육기관에 독감 환자가 발생하면서 일부 유치원은 임시 폐원하기도 했다는데요. 학부모들은 이렇게 독감이 퍼지는 상황에서 학교도 임시 폐교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강추위가 계속되고 독감이 더 확산될 우려가 있는 만큼 건강관리와 위생관리를 더 철저히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기온 영하 1도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겠고 오후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9도에서 영하 1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2도에서 0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밭바다에서 1에서 3미터를 이겠고 서해 북밭바다는 0.5에서 1미터를 이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16도에서 영하 5도, 신의주는 영하 14도에서 영하 4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16도에서 영하 2도, 함흥은 영하 16도에서 0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13도에서 영하 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작별 인사라고 하는 메리 합킨의 Goodbye 함께 하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증권시장이 폭락하면서 각국의 위험자산 가격이 함께 떨어져서 세계 금융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고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이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에서 한반도 대화 분위기 조성과 남중국해 비군사화를 촉구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했고요. 이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키나와 미군 비행장 이전 의지를 재확인한 이야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증권시장 주요 지수가 크게 떨어졌다고요?
네, 지난주 미국 뉴욕 증권시장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금요일 2.5% 급락한 다우지수는 주말을 지나서 어제도 전 거래일보다 무려 1175.21포인트 4.6%나 떨어진 24345.7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다우지수 하락률은 2011년 8월 이후 가장 컸고요. 포인트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하락폭이었습니다. 이 같은 흐름으로 불과 2거래일 만에 1841포인트 추락하면서 올해 상승분을 전부 없애버렸는데요.
네.
이 다우와 함께 3대 주요 지수인 나스닥과 S&P500 지수도 이날 각각 3.78% 그리고 4.1% 추락했습니다.
네. 이 최근 미국 경제가 참 흐름이 좋다라고 하는데 왜 증권 지수가 떨어진 걸까요?
예, 미국 경제가 화랑인 건 맞는데요. 이 주식시장이 이 짧은 시간에 너무 올랐기 때문에 조만간 조정장세, 그러니까 잠깐 숨을 고르면서 거품을 빼는 때가 올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네.
이 제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주식가격이 적정 수준보다 상당히 높다고 발언하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 지난 2015년 12월부터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통화 긴축을 개시한 미국 금융당국이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 흐름에 대응해서 이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이 주식시장에 반영되면서 함께 순식간에 벌어진 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경제가 나빠진 신호는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최근 미국의 탄탄한 기업 실적을 감안할 때 이 주식시장 에서 9년 가까이 이어진 강세장이 마무리되는 건 아직 시기상조라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게다가 전체적인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력에도 별다른 이상 신호가 없어서요. 이 실업률이 최저 수준인 4.1%로 유지되고 있고 또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이 연율 기준으로 3%를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미국의 서비스업, 즉 비제조업 활동은 예상치를 웃돌아서 97개월째 확장세를 유지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이 증시 폭락에 대한 동요를 다독이기 위해서 백악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 백악관 측은 어제 이 경제 성장률 상승과 역사적으로 낮은 실업률 그리고 근로자 임금 증가로 판단할 때 이 경제 기초가 이례적으로 강한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럼 이 미국 증시가 잠시 조정기를 거쳐서 계속 오른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예, 그런데 경제 전망에 정답이란 없기 때문에 누구도 이렇다 저렇다 단정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조정 장세라는 전망이 우세하긴 하지만 또 이 같은 흐름이 길어지면서 앞으로 상당 부분 이 주가가 더 빠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이 경제 전문 방송 CNBC는 아직도 미국 증시가 상당히 고평가돼 있어서 앞으로 15%가량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유명 투자 전략가 짐 폴슨의 예측을 전했습니다.
네. 자, 이 미국 증시 폭락에 다른 나라 주식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요?
네. 이 주말을 거쳐 이어진 미국 뉴욕 증시 폭락의 충격으로 유럽과 아시아 주식 시장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영국 런던 증시가 지난해 4월 이후 최대 낙폭 을 기록하는 등 유럽 주요 증시도 대부분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오늘 이미 장을 마감한 홍콩과 일본 증시가 각각 4%에서 5% 가까이 급락하는 등 아시아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미국 증시 하락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으로 1% 이상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올해 상승분을 모조리 되돌렸습니다. 이렇게 세계 증시가 동반 하락하면서 이 자금의 흐름이 바뀌는 것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다는 겁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투자자금이 몰리는 흐름입니다.
예.
위험자산은 가치 변동이 큰 자산을 말하는데요. 보통 주식이 대표적이고요. 안전자산은 상반되는 개념으로 큰 수익이 안 나더라도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 안정성이 보장되는 자산입니다. 금이나 은, 국채, 또 달러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세계 주식시장 급락과 동시에 최근 세계 각국에서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혹은 암호화 화폐 가격도 떨어지면서 이 자금이 안전자산 쪽으로 이탈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온 돈으로 이 국채나 달러에 투자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동안 급등하던 미국의 국채 금리는 어제 하락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 국채 가격 이 높아지는 건데요. 유럽 국채 시장에서도 독일 10년 만기 국채 등 금리가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이 자금이 최우선 안전자산인 국채로 몰리고 있는 건데요. 또 외환 시장에서도 대표적인 안전통화인 엔화 가치가 1% 가까이 올랐고요. 또 달러화에도 수요가 올리면서 반등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외무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였군요.
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이 올해 의장국인 싱가포르에서 사흘 동안 외무장관 회의를 열고 오늘 연찬회로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아세안 외무장관 올해 첫 회의였는데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요새화, 그리고 미얀마의 로힝야 난민 사태 등을 둘러싼 역내 현안에 대해서 논의한 뒤에 의장성명 채택했습니다.
네. 자,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의 올해 첫 의장 성명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예, 먼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주 개막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한 교류가 진행되는 데 대해서 환영의 뜻을 밝혔고요. 비핵화 추진을 위한 추가적인 대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네. 자, 한반도는 그렇고요.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는요.
중국이 남중국해 스플래틀리 제도, 중국에서 난사군도라고 부르는 지역에 암초 7개를 매립한 인공섬을 만들고 여기를 군사요새화를 마무리하고 있는 데에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성명은 중국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남중국해 간척활동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해친다는 일부 회원국 장관들의 문제 제기에 주목했다면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당사국들이 비군사화와 자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방글라데시에 머물고 있는 로힝야족 난민들의 자발적인 미얀마 송환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촉구했습니다.
네. 자, 의장 성명은 주로 역내 안보 현안을 다뤘는데 그 밖에 또 회의에서 뭘 논의했습니까?
예, 의장국인 싱가포르가 제안한 이 회원국 간의 스마트 시티 연계 사업에 각국 외무장관이 지지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 사업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회원국 주요 도시 간의 정보 교류 수준을 높이는 건데요. 이를 통해서 이 각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테러와 국제 범죄 예방에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아세안 측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 오키나와 현내 미군 기지 이전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군요.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5일 오키나와 현 후텐마 미군 비행장 재배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지난 4일 있었던 나고시 시장 선거 결과를 환영하면서 앞으로 시민의 이해를 얻으면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미군 기지 이전 작업을 하길 원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아베 총리가 후텐마 비행장을 나고시의 해노코로 이전하는 작업을 가속화할 뜻을 시사한 것이라고 NHK 등 일본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나고시 시장 선거와 오키나와 현 미군 기지 재배치가 무슨 관련이 있는 겁니까?
4일 치러진 오키나와현 나고시 시장 선거는 집권 여당이 지지하는 무소속의 도구치 다케토요 후보와 3선을 노린 현직의 이나미네 스즈무 시장 간의 승부였는데요. 이 도구치 후보는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을 지지하고 있고요. 이 오나가 다케시 오키나와 현 지사가 밀었던 이나미네 시장은 이 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해왔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 시장 선거가 미군기지 이전을 둘러싼 대리전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군기지 이전에 찬성한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됐으니까 일본 정부가 이 미군기지 이전 작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선거운동 기간 이 오키나와현의 경제성장을 강조했던 도쿠치 후보의 당선으로 올해 논란이었던 미군기지 이전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오키나와현 기노안시에 있는 후텐마 미군 비행장을 인구가 적은 오키나와현 나고시의 해노코 해안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인데요. 하지만 이나미네 현 나고시 시장과 오나가 오키나와현 지사는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이 아베 신조 총리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추진할 뜻을 밝혔다라고 하셨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오나가 지사는 전임 지사가 승인했던 해노코 연안 매립 승인을 취소하면서 이 중앙정부와 법적 다툼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최고재판소가 지난 2016년 정부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올해 재선거를 앞두고 있는 오나가 지사는 지난해 미군기지 이전을 막는 새로운 소송을 다시 제기한 상황입니다.
네, 자, 오키나와 현내에 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뭡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군기지로 인한 소음과 또 환경오염, 범죄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합니다. 지난해 12월에도 미군 헬리콥터의 창문 틀이 초등학교 운동장에 떨어져서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었는데요. 현재 전체 주일 미군기지의 75%가량이 오키나와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키나와현의 상당수 주민들이 오키나와현이 아닌 다른 곳으로 미군 시설이 이전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하원 정보위원회 공화당 메모에 맞서 민주당 측이 작성한 메모가 정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메모의 공개를 허락할지 주목됩니다. 연방대법원이 펜실베이니아주 연방하원 선거구를 다시 획정하라는 판결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미국 증권시장이 최악의 폭락을 기록한 가운데 제롬 파월 신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어제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자, 어제도 연방의회에서는 메모 공방이 계속됐는데요. 이번에는 민주당이 작성한 메모가 정보위원회를 통과했군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이 러시아 스캔들 조사와 관련해 이 데빈 누네스 공화당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 측에서 만든 메모, 이른바 누네스 메모가 일반에 공개되면서 큰 논란이 됐는데요. 이에 맞서 어제 민주당 측에서 만든 메모가 정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애덤 시프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표결이 끝난 뒤에 기자들에게 해당 메모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말했습니다.
The vote was unanimous to release this. I think the Republican members understood that after calling for full.
네, 메모와 관련해 투명성을 담보하라는 민주당 요구를 공화당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시프 의원은 또 누네스 메모에 대한 여론의 반감을 공화당이 고려해 메모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는데요. 언론들은 공화당이 지난주 표결에서는 민주당 메모 공개를 반대했었지만 메모 내용을 본 뒤에 생각을 바꿨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이 작성한 메모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10쪽짜리라고 하는데요. 아직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다만 추측해보면 지난주에 공개된 누네스 메모를 반박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슈프 민주당 간사도 어제 기자들에게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And we think this will be very useful information for the American people to see. The majority's memo, the Nunes memo.
네, 실프 의원은 누네스 메모가 왜곡하고 부정확하게 설명한 걸 민주당 메모가 바로 잡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공화당이 지난주에 공개한 메모는 이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된 FBI와 연방 법무부의 조사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었죠.
맞습니다. 트럼프 진영 관계자를 도청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잘못된 정보를 줬다는 게 이 누네스 메모의 핵심 내용입니다.
네, 자, FBI가 누구를 도청하려고 했었나요?
네,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 트럼프 진영에서 잠깐 외교 자문역을 맡았던 카터 페이지 씨입니다. FBI는 러시아 스캔들에 페이지 씨가 관련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페이지 씨를 도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누네스 메모가 영장 발급을 문제 삼았다고 했는데 FBI가 이 과정에서 뭘 잘못했다는 거죠?
네. 해외 정보부분에 영장을 신청하면서 이 도청이 필요한 근거를 내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근거가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FBI 제출 자료는 영국 대외정보국 출신인 크리스토퍼 스틸 씨가 조사한 자료에 대부분 의존했는데 이 스틸 씨가 민주당 돈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스틸 씨 자체가 반 트럼프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라는 거죠.
네.
또 자료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판사에게 알리지 않고 영장을 받아냈다는 겁니다.
자, 이 스틸 씨가 조사한 자료라면 이 지난해 논란이 된 바로 이 트럼프 문건에 들어간 내용이겠네요.
맞습니다.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 약점을 잡고 있다는 내용인데 대통령 쪽에서는 여기 이 문건에 들어간 내용이 모두 날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여하튼 간에 이렇게 부정확하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정보를 제출하고 영장을 받은 게 FBI가 도청 권한을 남용한 것이고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연방 법무부도 잘못했다는 것이 공화당 측 메모의 주장입니다.
네. 자, 누네스 메모가 공개되고 논란이 많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이 누네스 메모를 통해서 FBI와 법무부 잘못이 드러났다면서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된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서 어제 또 애덤 시프 의원을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시프 의원을 리틀 시프, 꼬마 시프로 부르면서 그가 워싱턴에서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 메모가 정보위원회를 통과했으면 이제 이 일반에 공개가 되는 겁니까?
아직 아닙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허용을 해줘야 일반에 공개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9일까지 허용 여부를 정해야 되는데요. 백악관 측은 이 누네스 메모를 공개할 때 적용한 원칙에 따라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메모를 공개할까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는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애덤 시프 위원이 어제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백악관 측에 경고했는데요. 민주당 메모를 수정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 백악관이 큰 어려움에 부닥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해 주지 않으면 하원 전체 회의에서 표결로 메모 공개를 결정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공화당이 다수당이라 하원이 이를 승인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네. 참 메모를 둘러싸고 참 정가가 시끄러운데요. 미국인들은 이 최근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뭐 역시 소속 정당에 따라서 의견이 크게 갈립니다.
예.
어제 영국 로이터 통신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 공화당은 4명 가운데 3명은 연방 법무부하고 FBI가 트럼프 대통령 체제의 정당성을 해치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원은 4명 가운데 1명만 백악관과 공화당이 러시아 스캔들 조사에 정당성을 해치려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듣고 계십니다. 요즘 종종 이 선거구 획정 문제가 논란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연방대법원에서 눈길을 끄는 결정이 나왔군요.
네, 펜실베이니아주 연방 하원 선거구를 다시 짜라는 주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결정이 연방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예, 자 하원의원 선거구라면 이른바 이 게리맨더링하고 관련이 있겠군요.
맞습니다. 미국인들이 보통 제리맨더링이라고 발음하는데요. 어느 한 정당에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선거구를 조정하는 걸 말합니다. 이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은 지난 1월 22일 연방하원의원 선거구가 공화당에 유리하게 그어졌다면서 오는 2월 19일까지 선거구를 다시 정하라고 명령한 바 있었습니다. 이 펜실베이니아주 하원 선거구는 공화당이 다수인 주의회가 지난 2011년에 획정했었습니다.
네. 자, 연방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그런 결정을 내린 겁니까?
네, 새뮤엘 엘리토 연방대법관이 이 건을 맡았는데요. 하지만 엘리토 대법관은 해당 결정에 대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게리맨더링 관련 판결이요. 나름 좀 정치적으로 폭발력이 크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선거구를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서 이 선거 결과가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분명해서 그렇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 같은 경우도 이 주안에 등록된 민주당 원수가 공화당 원수보다 많은데요. 그런데 하원 선거구 18군데 가는데 13군데를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런 현상이 바로 게리맨더링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요. 특히나 오늘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어서 이 두 당이 곳곳에서 이 선거구 획정 문제를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에 이런 문제가 몇 건 더 연방대법원에 올라가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1월 18일이죠. 연방대법원이 이 선거구 재조정 명령 시행을 막아달라는 노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바 있었고요. 또 위스콘신주, 메릴랜드주에서 제기된 소송도 지금 연방대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 자, 이 선거구 재획정은 특히 하원에서 다수당 탈환을 목표로 하는 민주당 쪽에 더 시급한 문제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은 특히나 이 펜실베이니아주 같은 이른바 스윙스테이트에서 선거구를 다시 짜면은 연방 하원 의석을 많이 만회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스윙 스테이트라는 게 뭘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연방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이 민주공화 두 당 후보를 번갈아 가면서 찍는 지역, 그러니까 경합주를 말합니다.
예.
최근에는 민주공화 두 당이 이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각종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런 스윙 스테이트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신임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이 취임했군요.
네, 제롬 파월 신임 연준의장이 5일 오전에 취임 선서를 하고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Through our decisions on monetary policy, we will support continued economic growth, a healthy job market, and price stability.
네, 파월 의장이 이날 영상으로 인사를 전했는데요. 통화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과 건실한 고용 시장 그리고 물가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참고로 연준은 미국 중앙은행인데요. 통화 발행이나 기준금리 조정 등의 방법으로 미국 경제 조타수 역할을 하는 조직입니다.
네. 자, 파월 신임 의장이 어떤 사람인지 잠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4일로 만 65살이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월 연준 의장에 지명하기 전에는 5년 반 동안 연준 이사를 지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했고요.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법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파월 의장이 연방 재무부에서도 일했고요. 또 투자은행 쪽에서도 긴 경력을 쌓았는데요. 지난 2012년에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연준 이사로 지명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미국 경제 수장 역할을 하는 자리에 올랐지만 이 파월 의장이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아서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 경제학 학위가 없는 연준 의장입니다.
예.
하지만 파월 의장은 재정 그리고 공공정책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평가됩니다.
네, 자 그럼 파월 의장이 앞으로 직면할 과제라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네, 역시 핵심은 이 심각한 경기 침체에서 탈피해 현재 순항하고 있는 이 미국 경제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고요. 또 이 금융기관 규제 문제도 중요한 현안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기준금리 문제가 주목거리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미국 경제가 화랑을 보이니까 이제는 기준금리를 올려서 경기를 조금씩 진정시켜야 하는데요. 이걸 얼마나 잘해서 미국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냐는 과제가 있습니다.
네, 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파월 의장의 생각은 어떤가요?
뭐 전임 옐런 의장과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파월 의장이 올해 최소한 3차례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편 이 금융 규제와 관련해서 이 파월 의장은 현행 실시하고 있는 규제가 이미 충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파월 의장이 취임한 첫날 이 미국의 증권 시장이 대폭락했죠.
그렇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국 주식 시장이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무려 1100포인트나 빠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빠진 건데요.
예.
그만큼 이 미국 금융 시장이 금리에 민감하다는 건데 이 점진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내세운 파월 신임 의장이 앞으로 이 금융시장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최근 순회 공연에서 은퇴한다고 밝힌 세계적인 가수 엘튼 존의 노래인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상황이 너무 슬프다고 노래하는 Sorry Seem to be the Hardest Word 들어보시죠. What am I gonna do to make you love me? What am I gonna do to make you care? What do I do when lightning strikes me? And awake to find that you're not there. What do I do to make you want me? What have I gotta do to be heard? What do I say when it's all over?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It's sad, so sad, so sad, with the sad, sad situation. And it's getting more and more absurd. It's sad, so sad, so sad. Why can't we talk it over? Oh, it seems to me that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Boy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조지 워싱턴은 연방주의자든 반연방주의자든 누구든 능력 있고 뛰어난 인재들을 영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새로 구성된 정부 강료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저는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그때그때 조정하고 해결하고 바로잡아 나갈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본격적으로 새로운 행정부 강요를 구성해 나갔습니다.
재무장관은 독립전쟁 때 저의 보좌관을 지냈던 알렉산더 해밀턴에게 맡기겠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행정부 강요와 요직 인사들을 임명했고요. 의회는 이를 승인했습니다.
뷰의 이야기 미국사 제10부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행정부의 출범 두 번째 이야기.
조지 워싱턴 행정부가 우선 해결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는 미시시피강 남부의 영토 문제였습니다. 이 지역은 대부분 스페인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강을 좀 건너게 해주십시오. 애써 농사지은 곡물들 잔뜩 싣고 온 거 보이지 않습니까? 강만 건너면 시장이 바로 코앞인데 이 길을 막고 못 건너게 하면 우린 대체 어디로 돌아가란 말입니까?
아니 그걸 왜 여기 와서 따지는 겁니까? 우리 스페인 총독께서 미국인들은 절대 강을 못 건너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게 다 당신네 정부 탓이라고 합니다. 정 억울하면 새로 생긴 연방정부인가 뭔가 당신네 대통령 찾아가서 따지시구려. 그렇게 대단한 분이라니 혹시 압니까? 무슨 신통력이라도 발휘해서 강을 건너게 해줄지요. 아니면 그 곡물들 다 마차에 실어서 돌아 가다 보면 언젠가는 시장에 도착할 날이 있겠죠.
두고 보시죠. 지금은 그냥 돌아가지만 머지않아 당신네 스페인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 강을 건너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우리 조지 워싱턴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당하는 억울한 사정을 그냥 보고 있지만은 않을 테니 그땐 이렇게 야박하게 군 걸 후회하며 스페인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 앞에는 영국과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었습니다. 미국은 영국과 통상협정을 맺고 있지 않았고요. 영국은 새로운 나라인 미국에 대표를 파견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미국은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선 해결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전쟁 비용으로 들여온 차관을 갚는 문제였고요. 다른 하나는 전국에 유통될 수 있는 화폐 제도를 수립하는 거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른 어떤 일보다 빠르게 처리돼야 했는데 이 문제를 어깨에 짊어지고 나갈 재무장관은 알렉산더 해밀턴이었습니다.
알렉산더 해밀턴은 미국이 유럽 국가들처럼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길 바랐습니다. 해밀턴은 일찍부터 공업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공업 발전이 없이는 어떤 나라도 강력해질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해밀턴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 미국이 공업 국가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했습니다.
알렉산더 해밀턴은 국가의 재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국영은행과 정부 융자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국영은행은 투자에 필요한 돈의 흐름을 늘렸고요. 상공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또 미국의 제조업자들을 외국 경쟁사들에게서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일부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품의 미국 내 판매 가격이 높아질 거고 우리 상인들은 경쟁사보다 싼 가격에 제품을 팔 수 있을 겁니다. 관세 제도가 미국의 산업을 강화시켜 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알렉산더 해밀턴은 미국인들이 생활필수품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요. 국내에서 생산해서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물품들을 계속해서 외국에서 들여온다면 국내 산업은 뿌리를 든든하게 내리기 힘들 겁니다. 생각해 보시죠. 생활필수품들은 국내에서 생산하게 되면 그만큼 일자리가 많아질 거고 일자리가 많아지면 그 일자리를 찾아 새로운 이민자들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 이민자들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될 테니까 농산물을 비롯해서 모든 분야에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겁니다. 다 같이 우리 생필품의 국내 생산에 좀 더 힘을 써봅시다.
공업을 강조하는 알렉산더 해밀턴의 정책을 농민들은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농업이 중심이었던 남부인들은 해밀턴의 정책이 북부 지역의 공업과 은행에만 이익을 안겨주고 공업 중심의 북부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부 지역 농민들을 중심으로 거센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해밀턴은 공업과 상업이 발달하면 결국 그 혜택이 모든 지역에 돌아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미국 초대 재무장관이었던 알렉산더 해밀턴의 목적은 유럽 강대국들처럼 미국을 부강하게 만드는 거였고 결국 의회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재무장관의 일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알렉산더 해밀턴 앞에는 국가 재정과 관련된 문제들이 쌓여 있었는데 무엇보다 국가 재정 마련과 부채를 갚는 일이 시급했습니다. 새 헌법에는 전쟁으로 진 빚을 갚는 건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부 재정을 조달할 방법을 찾아야 했는데요. 알렉산더 해밀턴이 생각해낸 방법은 융자를 얻는 거였습니다.
융자를 받으려면 우리 정부가 빚을 상환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는 저에게 정부의 신용을 쌓을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부 부채는 채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채권들은 영국과의 독립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이나 혁명군을 위해 음식이나 옷, 무기를 제공했던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하겠다는 약속으로 발행된 것들입니다. 나중에 돈을 지불하겠다고 하고는 전쟁이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돈으로 바꿔주지 않고 있으니까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채권 문제를 두고 알렉산더 해밀턴 재무장관과 제임스 매디슨 의원의 조율이 시작됐습니다. 해밀턴 재무장관은 채권이 어떤 경로를 통해 누구에게 판매가 됐든 마지막에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대로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버지니아의 제임스 매디슨은 해밀턴의 제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알렉산더 해밀턴 장관의 제안대로 한다면 나중에 싼 값에 매입한 사람만 혜택을 보게 될 겁니다. 정부가 채권을 발행했을 때 맨 처음 구입했던 원래 주인들이 누굽니까?
B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요즘 눈도 많이 오고 춥죠? 미국의 어떤 곳은 섭씨 영하 20도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추운 날씨 관련 표현들 알아볼까요? It's chilly outside. 밖에 춥다. I'm freezing my butt off. 나 얼어 붙을 지경이야. I don't do well with cold weather. 나는 추운 날씨 잘 못 견뎌. I'm chilled to the bone. 나 뼛속까지 추워. It's cold, so you should bundle up.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어. Stay warm. 따뜻하게 있어. It's chilly outside. I'm freezing my butt off. I don't do well with cold weather. I'm chilled to the bone. It's cold, so you should bundle up. Stay warm. 오늘은 추운 날씨 관련 표현들 배워봤습니다. Hey everyone, I'm Nayeong.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당신이 나를 사랑해줬기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셀린 디온의 Because You Loved Me 전해드리며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For all those times you stood by me For all the truth that you made me see For all the joy you brought to my life For all the wrong that you made right For every dream you made come true For all the love I found in you I'll be forever thankful, baby You're the one who held me up Never let me fall You're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던 1967년 2월 6일 오늘.
During the Vietnam War, the U.S. military sprayed and dumped an estimated 20 million gallons of chemicals in an attempt to destroy enemy hydrogen.
미국이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지에 대량의 고엽제를 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엽제는 식물의 잎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린 약재로 이는 각종 질병을 유발시키며 기형아를 낳게 하는 위험한 물질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고엽제를 살포하는 이유가 말라리아를 퇴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진짜 의도는 미군에 저항하는 베트공들이 숨어있는 정글을 파괴하고 식량 자원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살포된 고엽제로 인해 베트남 전쟁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은 이후 각종 암과 피부병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베트남 전쟁은 끝났지만 그 후유증은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1998년 2월 6일 오늘. 47년 전 개항한 미국의 워싱턴 국제공항을 로널드 레이건 국제공항으로 개명한다는 법안이 공표됩니다. 로널드 레이건은 미국의 제40대 대통령으로 이날은 레이건 전 대통령이 태어난 날이기도 했습니다. 1980년 미국의 제40대 대통령에 당선된 로널드 레이건은 재임 8년 동안 미국에 침체됐던 경제를 회복시켰고 냉전 종식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레이건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의 패배와 경기 침체로 절망감에 빠져있던 미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다는 점에서 20세기 후반 최고의 대통령으로 손꼽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레이건 대통령은 이후 노인성 치매 질환인 알츠하이머병을 앓게 되고 이를 대국민 편지를 통해 미국민들에게 밝혀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이후 미국 전역에는 로널드 레이건의 인기가 치솟게 되고 항공모함과 워싱턴 시내 연방정부 청사를 비롯한 많은 곳에 그의 이름이 붙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로 레이건 전 대통령의 87번째 생일을 맞는 1998년 오늘 워싱턴 국제공항의 이름이 로널드 레이건 워싱턴 국제공항으로 바뀌게 된 것이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후 2004년 6월 향년 93세로 생을 마감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한반도 시간으로 2월 10일 토요일 새벽부터 VOA 방송이 1시간 더 연장됩니다. 한반도 시각으로 매일 새벽 2시, 평양 시각으로 새벽 1시 30분 출발 뉴스쇼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평양 시각으로 아침 3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 VOA 아침 방송,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 방송되는 VOA 저녁 방송은 변함없이 기존의 주파수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 하루 3차례 총 7시간 보내드리는 VOA 방송,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